잠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18장 성경의 중간쯤 있죠. 시편 잠언이 다 중간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래오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먹여주시고 꼴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는다. 이번 주에는 제 마음속에 이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안에 이렇게 딱 꽂히듯이 그렇게 꽂혀서 너무너무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참 이 말씀, 이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는, 사실 이렇게 풍성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님에 관한 이 표현 중에서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이 표현을 붙잡고서 이 말씀을 좀 꼭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견고한 망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대에 이제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은 책들이나 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현대의 전쟁과는 대단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대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소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전투기나 또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기관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그 무기는 이제 칼 또는 단창, 창, 도끼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맞닿아서 이제 전쟁을 하는 형태이고 좀 원거리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라고 그래봐야 이제 활이 있는 것이죠. 개인 무기로서는 활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총처럼 직선거리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거리가 이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물론 또 이 고대 전쟁이라 하더라도 또 위협적인 그런 무기들도 있죠. 그래서 말과 또 말을 이용한 전차라든가 또 이제 이 공성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이 나무 뭉치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좀 무거운 것을 해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벽이나 또는 성문을 허물 때 쓰는 그 공성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투석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작은 돌서부터 아주 무거운 돌, 한 20kg 이상 되는 돌까지도 이렇게 날려가지고 적진으로 날려서 성벽을 허문다거나 사람을 살상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무기들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주요 전투인 그러한 고대 전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머릿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등남하는 것, 남자를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농경 사회에서의 어떤 노동력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자꾸 딸들만 나면 그 사회는 좀 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아들을 많이 낳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부족이 강성해지고, 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도 막아내고, 또 오히려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대단히 어떤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 전쟁에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일 것입니다. 성. 사람들이 그래서 성을 짓는 것, 성을 축조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평화로운 시기에, 안전한 시기에 그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 그것을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 안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적보다도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어떤 식량을 확보하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성이 견고하면서도 어떤 고지대에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리한 입장을 점하는 것이죠. 성이 견고하면서도 지리적으로 위치상 대단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아래서 아무리 이 활을 쏘려고 해도 활이 거리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아래서 위로 가면서 맞는 사람과 위에서 아래로 맞는 사람은 확실히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의 위치를 점유하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오르려는 또는 성벽을 허물려는 그 사람을 대항해서 그 위쪽에서 성벽 위에서 적을 맞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그 성벽을 내가 꼭 점령해야 되는 그런 공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그러한 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 고원지대나 뭐 이렇게 이제 산악지대나 이렇게 좀 그러면서도 좀 평평한 곳이 있는 분지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높은 지역을 자연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성을 지으면 좋은데 그런 지역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밭도 가깝고 이렇게 해서 농사도 잘 지으면서 평지에서도 견고한 그러한 성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예. 그래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망대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 망대로 번역된 이 영어 단어는 타워입니다. 타워. 뭐 에펠타워 할 때 하는 그러한 탑이에요. 탑. 그런데 탑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보탑, 석가탑 하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 어떤 예술품으로서의 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그 쌓아 올린 건축물 전체를 이제 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탑의 기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가 처음에 이 탑을 쌓은 기원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어디였습니까? 바벨탑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그 만화에 의하면 인류는 처음에 원숭이에서 진화하면서 원숭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수렵 생활을 하고 뭐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거의 짐승과 비슷한 형태로 동굴에서 잠을 자고 돌도끼 들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활한 것으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인류는 첫 사람 아담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 세대에 그 바로 그 시대부터 인류의 문명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 에녹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짓고 도시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 도시 안에 모든 시설들, 문명들이 한꺼번에 발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세워졌는데 도시 안에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그 시설도 없고 또이 하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또 상점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뭐 이렇다면 그게 도시겠습니까? 아니죠. 도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구성요소는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갑작스럽게 초기부터 그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와 또이 합금 거기 이제 노트를 다루는 자가 나오는데 두발가인이죠. 그래서 그 노트라는 것은 지금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 합금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 또그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음악과 문화와 이 어떤 모든 문명이 일순간에 그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이 그 문명의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연합 유엔을 구성해가지고 전체가 함께 모여 살면서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유 고대인들이 뭐 탑을 쌓아봐야 뭐 얼마나 쌓았겠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그 탑을 쌓을 때 벽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우리 흙벽돌 집 짓듯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거를 굳으면 그걸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 벽돌을 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구웠다. 그러니까 돌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돌은 대단히 이제 한정되어 있고 또 깎는데 반듯하게 깎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벽돌은 그 일정한 크기로 해서 대단히 단단하게 그렇게 구워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그이 높이까지를 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하고 쌓은 거거든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고대의 그런 그 피라밋이나 지구랏 형태로 이렇게 이제 뺑뺑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데.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탑들이라는 건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이 어쨌든 이어이이 바벨탑을 쌓을 때이 사람들이 그 쌓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장난감 정도에 불과한 그런 탑이 아니라 대단히 정말 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대단히 높은 그러한 빌딩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류가 이제 그러한 탑을 쌓는 기술을 익힌 이래로 이제 이 노아의 이 후손들 가인과 아벨과 이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이렇게 각자 세계로 나갈 때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마귀를 섬기는 그 지식, 또 이러한 건축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탑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탑이라는 것이 그 문화로서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를 지을 때 이 탑이라는 것, 이 거대하게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그곳 위에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평상시에도 어떤 감시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 탑의 용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포도원 같은 이러한 이 농사 짓는 곳에서 이 탑을 쌓아서 이제 짐승들이나 또는 이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에 이 원두막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그것이 조금 높은 형태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러한 탑의 용도가 있었고, 또 이제 도시를 쌓을 때 도시의 그 성벽이 건축되는데 그 성벽의 중간중간 또는 그 성벽의 모퉁이 이런 곳에 조금 더 높은 그런 위치로 탑을 쌓아서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그 초소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파수망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외벽 쪽에만 그러한 벽과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쪽에 실제 그 도시 공간에도 이제 높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쌓아서 탑 형태로 쌓아서 그렇게 해놓는 망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체의 역할도 이제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안쪽에 있는 망대, 즉 탑은 전쟁이 났을 때 설사 그 성벽이 뚫렸다 하더라도, 성벽이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그 망대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피신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은 초소의 역할도 했지만 또한 대피소의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망대는 어떤 초소의 역할도 하고 또한 대피소의 역할을 같이 한다. 아이고, 조그만 탑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찾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사사기 9장에 가서 보시면 이 망대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녀 합해서 1,000명 정도가 그 망대에 대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망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대가 허물어진다. 망대가 허물어진다. 이 탑이 허물어진다. 이것은 뭔가 그 저주 또는 파멸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망대를 허무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제 그들이 신뢰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망대라는 이 개념,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런 어떤 그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으로 싸워서 적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이야 뭐 무슨 자본력,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력이나 어떤 뭐 이 정보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동원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힘이거든요. 힘.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이 육체적인 힘. 그런 상태에서 견고한 그 망대, 이것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망대를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의 망대, 우리 사람의 어떤 망대로서 그 망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망대다, 인생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생의 망대로 표현하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오는데 세 번 모두가 다 다윗이 한 고백에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18편 2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이러한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18편에 2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18편이 다윗의 시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이다. 이거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했죠. 1절, 2절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높은 망대, 그러면 high 망대는 타워, high tower, high tie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이타이가, 이게 이제 조시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야, 하나님이 하이타이래, 뭐 이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이타워, 높은 망대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61편, 61편으로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이 히브리 문학에서 A가 B고 C가 D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말과 망대라는 말을 사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망대를 지금 여기에서 피난처의 의미로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시편 144편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선이시오. 나의 선이라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할 때 그 선 그겁니다. 그분은 나의 선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자, 여기가 지금 전부 방어용, 나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묘사들이죠.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참 드물고, 이러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참 힘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망대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만약에 그냥 어릴 때부터 뭐 귀족의 집안에서 잘 자라나서 곱게 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살다가 곱게 늙어서 잘 죽었더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참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겪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드라마틱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 양치기부터 시작해서 일국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고백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그런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망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곧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망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망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혹시 이제 어릴 때나 또 예전에 그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불교를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 불교의 핵심 교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우리 이 그리스도교, 이 복음에도 교리가 있듯이 불교에도 교리가 있는데, 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그렇죠?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들어보셨죠? 사성제, 팔정도. 사성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에 보니까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악이 있죠. 고통스러워요. 그럼 왜 고통스럽냐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모든 불행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착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그걸 멸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멸제입니다. 고집멸, 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멸할 수 있는 이 집착으로 인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천들, 이것이 이제 도제입니다. 고집, 멸도, 도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 도제가 이제 8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8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정도. 그래서 이 8정도 안에 여러분이 왜 다 기억 안 나는 척 하세요? 저만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 배워보면은 얘기하냐면 뭐 정명, 정진, 정업, 정정진,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8개를 쭉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8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기본 교리에 의하면 인생이 싸움은 싸움인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벗어나는 것, 그 이제 그렇게 되면 해탈하는 것이죠.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싸움, 인생이 싸움이라고 파악한 것은 맞지만, 누구와의 싸움이냐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반밖에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맞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한 이 개념을 불교가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지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싸움인데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나의 배후에 있는 그 자아, 내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냐면 그 큰 용, 즉 저 옛 뱀, 에덴에 있던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이 마귀로 인해서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인생 전체가 이 죄와의 싸움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을 묘사하는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 맞습니다. 전쟁이 맞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 즉 물리적인 어떤 대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지금 전부 영적 존재들, 어떤 그 이 마귀를 쫓는 영적 존재들의 계급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영적 존재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범죄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실 이 사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로 묘사가 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짝퉁사자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지금 사자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지금 영적 전쟁인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의 배후에 지금 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아까 이제 1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13절부터 제가 그 뒷부분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 온몸에 입는 그 하나님의 영적 갑옷이 뭔지를 설명하지요. 그래서 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의 이 불화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마귀의 불화살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갑옷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갑옷과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전쟁인데, 이 전쟁이 지금 누구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냐면, 물리적인 어떤 대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고, 그 마귀가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불화살들을 쏘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마귀의 불화살들이 어떤 것입니까? 각자 우리가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묘사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영역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금 마귀로부터 불화살들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 돈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 문제가 마귀가 쏘는 가장 위협적인 불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귀의 이 강력한 불화살이 어떤 진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진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불화살이 명예욕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가졌는데 거기다 내가 한 가지 더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불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화살이,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유혹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대단히 강력한 불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불화살이 쾌락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불화살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화살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핍박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귀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그러한 불공정한 그러한 대접, 불이익 이런 것들이 마귀의 불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상처들 이런 것이 마귀의 불화살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혼란이 마귀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도통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한 그 교리들로 인해서 심지어 이단들로부터 예전에 배웠던 그러한 교리들로 인해서 뒤죽박죽 뒤숭숭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이 마귀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채워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 접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인생은 대단히 피곤한 것입니다. 제 인생이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나 사실 인생 자체는 대단히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0-80년 사는데 그 70-80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게 뭡니까? 다 수고와 슬픔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속이고 뭐 가라라 그럽니까? 가라로 다 문서 작성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 다 속여서 다 그 치팅, 컨닝하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물건 속여서 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술자리 가는데 우리 같이 어울려서 니나노하고 술판을 벌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우리가 받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얼마 전까지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 발음을 환란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더라고요.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한자를 다르게 쓰면서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제 환란을 당한다 할 때 그거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음은 환난으로 해야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환란 이렇게 된 거는 환란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부분 쓰는 환난 이 단어는 환난으로 발음해야 된대요. 이제 참고로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야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적인 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전투를 하다 보면 항상 이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백승, 만전 만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넘어질 때들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곤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제 말씀에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곤란한 때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망대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여러분의 망대로 삼을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전쟁에서 이 망대라는 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곳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도피하는 그 망대는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잘못된,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망대가 몇 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소개된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란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망대로 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반역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를 자신들의 피난처로, 자신들의 그늘로 그렇게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던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어떤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 힘들고 지치고 영적인 전투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이렇게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피난처인 것입니다. 잘못된 망대를 찾아간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예.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합니다.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습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자들은 은행의 잔고를 신뢰하고, 그렇죠? 어떤 자들은 자기가 아는 판사나 자기가 아는 어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 이것을 지금 자신들의 망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숨이 그 콧구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이 그 콧구멍 들락달락하는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참된 피난처, 우리의 참된 망대, 어떤 분을 우리의 참된 망대로 삼아야 되는지를 성경 몇 절을 찾아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50편을 보시면 시편 50편에 지금 찾는 몇 개 구절은 여러분이 좀 잘 표시해 놓으셔서 여러분의 곤란한 때 힘든 시간들에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기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킴으로써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똑같은 시편의 27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아멘. 또 시편 59편 16,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오. 영어로는 디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벽이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고난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시편 시편 전에 나훔서를 먼저 한 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훔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그 맨 뒤쪽 구약성경의 저 뒤쪽에 있죠.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주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한 발은 세상을 신뢰하고 한 발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공격은 거칠고 집요하고 험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중에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숨을 곳, 도피처,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에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숨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